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그 복된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내 마음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을 향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정화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많은 삶을 거치면서 이제 경험되고 또 반복해서 듣고 하다 보면은 어느 한 지식이 여러분께 하나의 틀로 고정이 딱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고정된 지식으로 뭔가를 바라봤을 때에 그 지식이 바른 거면 괜찮은데 만약 잘못된 지식이 고정되어버렸다면 그 지식으로 무언가를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때 그건 역시 잘못된 지식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성경서 우리가 뭐 노상 말하고 있는 믿음이랄지 은혜랄지 사랑이랄지 뭐 순종이랄지 봉사랄지 기도랄지 말든 수없이 많은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들었고 경험했던 이러한 그 어떤 상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틀로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 내용 자체가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뭐 거의 태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의 그러한 설교는 여러분의 고정된 틀을 깨뜨리는 하나의 망치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 어떤 지식의 그 근원이라면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할 때에 기도가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누구나 다 같이 뭐 답을 다 낼 것입니다. 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러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건 우리의 지식이고 그걸로 지식이니까 그것은 제쳐두고 성경서 기도를 뭘로 말하느냐 그걸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의 기도에서 말하는 것 또한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걸 보면서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배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확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가장 귀한 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볼 때에 아 저 사람은 저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과연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믿는 그 성경의 백성들이 과연 그러한 기도를 했었느냐는 것 이걸 들여다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지 아니했던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다면 그거 뭔가 의심을 해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여러분께 유익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까?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상고했다는 것. 그게 말씀이 된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목사에게 듣고 그걸로 끝나고 오늘도 들었다고 돌아가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진짜 좀 시간을 내고 틈을 내가면서 과연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서 돌이키면서 해석을 해보고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작업이 분명히 여러분께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설교를 들었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목사 얘기가 여러분께 또 고정돼버리는 그런 지식으로 남는 경우가 분명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남기 위해서는 진짜 과연 그러하냐, 이러한 생각에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좀 말씀으로 접근에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을 돕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설명하는 사실 그런 역할밖에 되지를 아니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하냐, 좀 그런 어떤 열망, 진짜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좀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그 소망 속에서 하루에 어떤 한 줄을 가지고도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사를 가리키 뭐 설교 전문가라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뭐 전문가는 전문가겠죠. 노상부 하는 게 설교니까. 근데 성경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니까 뭐 성경 뭐 잘 알겠지 뭐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접근해 가면서 그 말씀 펼쳐놓고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그 시간들, 그런 삶들을 좀 제발 좀 가지시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성경을 더 고민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만이 제가 설교할 때 또한 제 말씀 속에 들어오면서 제 말씀을 들으며 고민해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되는 것이지, 도상 뭐 듣고 있다가 뭐 설교 끝나면 그쳐버리고 뭐 사라지고 없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면은 저는 좀 그래요. 이게 또 설교를 해야 될 또 필요가 있는가? 왜 설교를 해야 되는가? 어쩔 때는 그러한 그 또 회의도 많이 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목사로부터 전해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심령이 좀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 좀 말씀에 대한 그러한 그 좀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서 좀 대하자는 거, 그걸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께 그냥 예수가 아니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가 필요하다. 근데 막상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뭔가 좀 시큰둥한 그러한 반응을 그 보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진짜 필요해서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신 예수를 보내셨는데, 우리 입장은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런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그냥 예수면 될 것 같은데 왜 제사장이신 예수가 필요한가?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보인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제사장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의 생각이 전혀 만나지 않고 있다,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뭐 어땠단 말입니까? 이런 식의 반응은 진짜 곤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어 있다면, 그래서 제사장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시지 아니했다면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에게 제사장이신 예수님 필요했느냐는 거,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그런다겠습니까? 물어봐야 답 안 할 거니까 또 답 들어갑시다, 바로. 왜 제사장이신 예수가 필요하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사람은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무슨 그런 말이 있는 거. 나는 얼마 하지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데, 나올 수가 없다니. 또 이런 반응은 참 곤란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구약이 얼마인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한테 성막을 세우라, 지성소를 만들어, 법궤를 만들어, 그 안에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라, 제물의 피를 거기에 뿌려라. 왜 그런 복잡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놓으셨겠습니까? 그거 다 싹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야 나와라 하고 만나자, 대화하자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께 못 나온다, 그 말입니다. 나온 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분명히 신명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인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인간은 악한 존재란 것, 불의한 존재다. 의와 불의가 함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우리를 직접 만나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다가 누군가를 세우시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예수님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또 화해자다. 그래서 화목제물 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우리가 나갈 자리를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예수님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인간과 하나님 만남은 절대로 성사되지를 못합니다. 우린 예수와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이점 우리가 깊이 좀 깨달았을 때에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 야, 이건 진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구나.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불의함을 다 아시고 그걸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해제를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대표로 삼아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것이구나. 야,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저 예수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은 오셔서 우리한테 뭘 도와주시나 자꾸 이런 쪽으로만 관심이 흘러가 버리지. 제사장으로 오시고 화해자로 오시고 이러한 데 대해서 시큰둥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신자들의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꾸 겉돌면서 머릿속에 뱅뱅 돌고 결국은 나중엔 엉뚱한 것만 기대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그래서 신자 아닌 그런 신자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의 열망이 뭐냐면은 노상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함을 안 좋다, 그 말입니다. 뭔가 하는 게 없어서 좋으니까 제발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진짜 만나고 그분 앞에서 나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진실의 고백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 좀 빠져 들어가란 말입니다. 제가 자신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알게 되었을 때에 성도를 위해 섬기고 낮아진 자리에 들어가고 교회를 위해 뭔가 내가 뭔가 할까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고민들은 저절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그러한 위치에 들어있는데 누가 하락해서 하는 그러한 소조는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걸 자신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하라는 말을 제가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성령을 제가 믿으니까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이런 믿음이 안 보여요. 다 이런 믿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장로님 두 분 감동을 받습니다. 몇 달 작년부터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아침마다 나가 장로님 두 분이 주고 나눠주고 들어올 때마다 그냥 밖 그냥 돌으십니까? 이야 참 내가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죠. 안 그랬습니까? 오늘도 아직 두 분이 청소하더라고요. 오늘은 장로님 띄워주는 날입니다. 제가 뭐 두 분께 하락했습니까? 그걸 얘기를 했습니까? 자동적으로 나와지게 돼 있는 것이 믿음의 열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도대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밖에 겉도는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내용부터 바로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성경 내용을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속에는 깊이 있는 내용을 자꾸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좀 실제적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항상 그런 의미를 좀 제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절대 추상이야 실제입니다. 실제. 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러한 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좀 그런 쪽으로 좀 열어놓고 그런 쪽에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존재로 전락되었을까 끝났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사로 보냈다는 것, 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었던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괜히 예수님을 야 너 제사장으로 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내 백성들이 이러한 그 처지에 있고 이러한 연약한 존재밖에 안 된다. 내 아들인 사랑한 네가 제사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일이었다 그 말,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나 이토록 돌아보시구나 그게 발견되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내가 가득히 채워진다면은 우리가 세상과 바로 하나님 왜 이것 안 줍니까? 안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미 사랑에 가득 채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신자의 모습을 소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제사장 직을 이제 그냥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았다. 이 반차라고 하는 것, 족보, 계통, 이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좀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랬다 그런 얘기죠. 여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분이 창세기 14장에 그 처음 등장을 하죠. 창세기 14장 한번 가보십시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소돔에 가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롯이라는 조카가 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 다른 그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죠.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하기 위해서 군사 몇백을 모아가지고 쫓아가서 그들을 칩니다. 그래서 승리해가지고 롯을 구해 돌아오는 그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을 소개하기를 살렘 왕이라, 살렘은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왕이면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뭘 하냐면은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뭘 가지고 왔다겠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요. 그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그 아브라함을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지금 하여튼 좀 제가 고민입니다. 예, 이게 이제 멜기세덱이 한 일이었는데, 자, 이것을 구약의 제사장직을 두고 한 비교를 하자. 그 말은 뭐 어떻게 하냐, 비교를 하자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은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직입니다. 맞죠? 함께 나갑니다. 자, 어떻게 나가냐면은 백성들의 죄를 이제 그 대신해서 짐승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제정소에서 피를 뿌리고 용서함을 얻는 것, 그게 제사장 일이었습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인데, 근데 그 아브라함을 만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그 죄를 사는 제물을 제사 드리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쪽으로부터 나와 가지고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복을 빌어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장과 다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뭔가 백성을 위해서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을 만나러 나오는 것, 이게 멜기세덱의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과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은 그 속죄, 고난, 이것만 우리가 얼른 생각이 드는데, 멜기세덱은 승리와 축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어요.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체를 쫓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속죄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예수님께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속죄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승리와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은, 아, 예수님이 날 속죄하시고 죽으셨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셔서 이제는 하늘보좌에 앉아 계셔서 승리와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다, 여기까지 가야만이 멜기세덱 반차 쫓은 예수님 제사장이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한 쉽게 왔는데 이해하셨습니까? 아, 그럼 복받은 겁니다. 복받았다 이런 말 안 하는데 또 이상하게 그런 말이 나오네. 자, 우리가 대개 그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 중심이야. 십자가 중심이고 십자가는 항상 죽었다는 것. 자, 이게 우리 다 생각이 끝나는데, 십자가 중심인 건 맞지만은 십자가의 부활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으로 가야 되고 승천해서 하늘 보좌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대개 십자가 그러면 죽었다 고난받았다 자 이걸로 멈춰버려요. 그게 예수님에게 있는 더 축복된 것은 승리되면 이걸 보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이 그냥 부활절만 말하는 뭐 그런 어떤 그 도구로 막 끝나버린 게 많이 있죠. 승천은 아예 생각지를 하지 않습니까? 또 하늘보좌에 앉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들 도외시해 버립니다. 결국 성천과 하늘보좌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광의 면류관 안에서는 승리의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사장 일은 계속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중지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일 가운데에 그런 혜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자의 위로고 또한 여러분께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멜기세덱 반세를 쫓은 예수님의 일은 절대로 중지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용서와 십자가 죽는 그 일만이 중지된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면류관 얻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승리의 그 자리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있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 반지를 쫓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힘을 잃지 마세요. 이게 히브리서가 주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분명코 있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가 힘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바라보기를 참 그 원치를 아니한 것 같아요. 그냥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저 내가 원한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득 안고 나에게 찾아오는 항상 그런 예수로만 기대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내가 원한 세상까지 들어있냐면 그게 들어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신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있다. 그런 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받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승리의 자리에 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다면 예수 안에 있는 신자 역시도 결국은 하늘나라의 영혼이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요. 그게 보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 잘 있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런 얘기예요. 잠시 동안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에 참 오늘 당장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그런 마음입니까? 오늘 당장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뭐 내 아들 장가하고 뭐 좀 잘 볼 때까지만 보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영광된 자리가 우리의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은 오늘 당장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솔직하게 나와치는 게 옳죠. 근데 오늘 당장 들어가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부족을 메꾸시면서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성품을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쪽으로 세상의 삶이 여러분께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에 안겨주기 위해서 영광이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의 삶도 나에게 필요했구나. 그 생각에 정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자는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도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어리석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가 당하는 신자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또 실패라는 거, 넘어짐이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애매한 게 아닙니다. 애매한 게 아니에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과 어려운 환경으로 세워놓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왜냐?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면서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있도록 만들겠다는 하나님 열심이 여러분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내 열심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땅의 걸 생각하게 되면은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 눈 돌기 싫을 정도로 피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 그걸 돌이켜 본다면은 고난과 어려움 그 배후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하여금 하늘나라 합당한 그런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한 흔적이 이런 고난과 고통으로도 올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어려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자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자의 능력입니다. 내가 힘인 것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권한 없애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열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고난 어려움은 다 싫은 거,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저주받은 거, 벌받는 거 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사도들이 고난과 어려움 거치지 아니하고 그 길 가지 아니하고 편안한 가운데 살다가 편안한 인생 마감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그 사도들이 못나 그랬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열심히 붙들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서 그분들은 기쁨을 잃지를 아니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지를 아니했죠. 매맞으면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열망은 식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승리인데 그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뿐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한 답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났을 때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전쟁에 승리한 것이 이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 한 것이 뭐냐면은 전쟁에 얻은 전리품을 10분의 1을 멜기시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고백의 표시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승리가 나왔다. 이걸 안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멜기시덱 반세를 놓친 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서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만 계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승리의 모습 함께 서 계신다는 것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승리하라 이것이 아니고 나를 의지하라 그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라 주를 믿고 살아가라 그것이고 승리라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단순히 내 육신이나 연명하자고 살고 있는 게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 뜻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때 주어질 영광과 승리, 그걸 바라보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볼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에 우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내가 이렇게 붙들려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힘을 내시고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루가 살다 보면 어느 때인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룰루랄락 하면서 천국 가는 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 유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다시금 정리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믿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 세상 것 때문에 날마다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바라보면서 이런 나를 내가 어떻게 의지를 하겠는가 그런 고백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망치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서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낙심치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가는 저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온 성도들 그 심령들을 하나하나 깨우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영광된 승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 마지막은 결국 승리라는 것,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 이걸 깊이 믿는 가운데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한 삶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으면서 또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내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또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서 힘을 잃지 않냐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